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탄생을 적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셉이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을 여러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꿈에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인데요. 7장 10절부터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7장 14절,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겠는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은 사실 7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시간상 제가 요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사야 7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에 지금 남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진 시기죠.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군을 구축하여서 남유다의 수도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죠. 너무나 작은 나라인 이 남유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남유다의 그리고 아하스 왕의 그 위태로운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가서 그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무리 서로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들이 분기탱천하여서 너를 그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시죠. 아무리 저들이 말로 너를 협박하여서 우리가 올라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른 왕을 세워서 속국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소문을 내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 배경 아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라는 말은 너의 생각이나 상식을 넘는 그 너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네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내가 줄 테니까 구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너에게 약속의 의미로 이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먼저 징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정도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너를 보호하며 너를 구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신 거죠. 뭐든지 구해봐라. 내가 징표로 주고 그래서 너를 분명히 이긴다는 약속해주마. 이거잖아요. 여기 징조라고 해석한 히브리어 단어 오스라는 단어는 이적, 표징, 언약 혹은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좋으니 어떤 불가능한 이적도 좋으니 하나님인 나에게 맹세를 받아내라는 거예요. 결단코 다 이루어서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요. 이런 표징을 구하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 있죠. 사사기 6장 17절과 37절부터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징 이게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옷드라는 단어 그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드온과 같은 이런 표징 이 약속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그가 두렵고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이 이적을 행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표징을 보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마치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글씨만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러자 13절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 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그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 그 언약이 뭔가 하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이적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이게 인간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 중에서도 가장 큰 불가능이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용기 나겠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가장 큰 강대국인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으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읽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증언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 땅의 세력과 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나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나는 나를 불신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일, 즉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이행함으로 너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나의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누가요? 인간이. 또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구원해내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가장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도움이나 어떤 노력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늘에 닿으려는,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힘을 신뢰하고 인간의 지혜를 극대화하며 극한의 행복에 다다르려는 역사였습니다. 인간 자신의 행복이 극에 다다르면 그게 천국이라고 믿고 인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천국이라는 곳이 내가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이 극에 달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뚫고 내려오셔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을 뚫고 내려오셔서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저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만 기대하는 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고 계속해서 예언했지만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아기 예수가 누울 자리도 없었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절대 말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태어나실 리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을 부정하고 내려오셔서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한다고 역사 속으로 뚫고 힘없는 아기로 내려오시자 당장에 죽이려고 칼을 뽑아드는 것입니다.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죠. 예수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죽이려는 타겟이 되셨습니다. 왜냐? 인간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죄를 하시고는 그 모든 열심과 공로를 부인하고 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꼴도 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간 자신의 자존심,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시도를 절대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애의 환자들이란 말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초라하게 구유에 오시던 그날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최선으로 선행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절대 부도덕하게 비윤리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하게 살고 섬기며 살기 위해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았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입을 꿰맨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전 나라가 금식을 했습니다. 전체 나라가 다 금식을 했어요. 이틀씩.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었으며 헌금을 했습니다. 11조를 정확히 바치기 위해 후춧가루 봉지까지 뜯어서 10분의 1로 나누어 성전에 가져다 바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창기나 세리들에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제사드리고 율법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던 그 유대인들에게 외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의 제사 행위와 선행과 열심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열심과 행위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절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선행과 구제와 제사의식을 의지했던 것이죠. 예수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을 돕기 위해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의로움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여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는 항상 남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한 행위들을 자격으로 챙겨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오직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고 기대했으며 죄인 세리는 자기를 신뢰할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낮아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자기의 죄가 씻겨진다는 기대와 의존이 없었습니다. 왜이죠? 왜 그런 것이죠? 자기는 너무 착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최선을 다해 제사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걸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 죄라는 건 전부 뭐예요? 사건화되거나 어떤 외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실정법상에 거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믿으며 그래서 예수가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외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선함을 믿었던 것이죠. 그걸 기대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걸 의로움이라고 성경이 선언해버립니다. 그게 의로움이다라고.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럼 뭐죠? 부정한 거죠. 불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행위에 있어 실제 흠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이는 바울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율법에 있어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지만 좀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고 말한다니까요. 얼마나 철저히 지켰으면.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하고 이러는 것으로는 상대가 안 돼.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에요. 세리가, 이에 반해서 세리가 세리 일을 그만두었다거나 그만두겠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이 의로움이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의로움이란 사람의 행위에 의해 판명이 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비유란 말입니다. 분명히 세리가 의롭다고 여겨진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영적 자세, 그것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란 자기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처럼 자기의 노력이나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쟁취하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 오로지 부모를 기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부모가 주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선악을 판단해 줍니다.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렇게 판단해 줘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잘 속죠. 왜? 의존되어 있으니까요.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면 그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정해주는 것, 나에게 판단해주는 것을 수용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내가 정하는 나의 의로움, 내가 판단하는 선함, 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선해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의로운 거지라고 하는 그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지라고 하는 그거, 그거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의,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그 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의라고 결정해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 의로움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만 붙잡는 어린아이 같이 수용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즉 자기 판단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제사와 선행에 의해서 내가 그걸 선하라고 판단하고 그걸 쟁취하는 것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는 것이라는 자기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저 은혜로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천국이 왔다라고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의만 믿고 쫓을 때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가 갑자기 확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을 때.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이 절망적 인생을 구원해 달라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케 하여 아들을 주시는 가장 불가능한 방식을 사용하심으로 기필코 인간을 구원해 내겠다는 징조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매우 초라하게도 말이 여물을 먹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말구유에 누우신 것일까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먹이가 되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전부 자기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의 종교 의식과 제사와 율법을 의지하지 누구도 예수를 대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뭐라고 하죠? 예수를 대망하는 대림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행위와 노력을 통한 인간의 의를 기대하지 예수가 주시는 의를 덧입는 것이라고, 예수가 와서 그 의를 덧입혀야 주셔야만 하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께서 죄인의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영원하고 불변한 방법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진짜 의미는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시는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양식, 예수라는 참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영적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영원한 양식, 알토스라고 헬라어로 여러 번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 영원한 떡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가 오셔서 인간을 구제하셔야 죄에서 벗어나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자 전부 자기의 의만 계속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자 기대를 하지 않자 그 참 떡이신 참 양식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들의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함께 구하는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먹이가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살리는 영적 먹이가 되어서 인간 안으로 들어가 그 양식을 먹여 인간을 살려내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자기의 힘만 해서는 죽으니까요. 그렇다면 영적 양식으로 오신 예수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여러 번 반복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같은 14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진리라고 명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가 진리 곧 말씀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예수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 자체인 것이죠. 즉 예수라는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하시는데 그 양식은 진리,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먹이로 먹혀 들어와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양식으로 일방적으로 오셔서 더 이상 인간의 실패나 게으름에 의해서 실패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곧 예수가 되고 예수가 곧 내가 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진리이며 말씀이시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바로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전부 내년도 탁상 달력을 받으셨죠? 내년도 교회 표가 이거죠? 예. 영시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양식을 새겨 넣으심으로 그러니까 그 양식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영원토록 진리의 밥상을 차리셔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진리의 밥상을 차리셔서 진리를 영원히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기대하지 않음과 인간의 믿음 없음과 인간의 자기 의만 의지하는 죄로 인해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새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 있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외부의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들이며 최선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수준을 만족시켜서 드려야 한다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신 예수께서 곧 율법이 말씀이며 진리이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키고 의무사항을 다해서 기준에 들어야 한다는 짐을 인간에게 지우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고 예수가 나에게 진리의 양식을 먹이셔서 그게 예수죠. 결국은 먹이셔서 내가 산다는 인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구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교회였던 탓에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안 해본 봉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운전까지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섬겼고 나중에는 할 사람이 없어 지휘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까지 했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중창단도 만들어서 매주 찬양 연습하고 찬양도 했으며 대학교 때에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 일주일에 성경 공부 인도만 저 혼자 3, 4개씩 했습니다. 방학이면 대학생 연합수련회에 2, 3주씩 참석하고 금식하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후배들 수련회 회비를 대리주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 대학생 모임에서 리더로 섬겼고 노방정도를 했고 아침마다 기도회로 1시간씩 모여 기도했습니다. 야외에서 했어요. 그것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으며 졸업 후에는 짧았지만 단기 선교사로 해외에서 장기 선교사들을 도와서 교회 개척을 했고 돌아와서는 파송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으며 파송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선교단체 훈련 간사로도 일했습니다. 또한 그 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나의 의로움은 있는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내게 오셔야 한다. 하는 예수의 징조를 구하는 기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목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그 고민이 심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내용을, 신앙이라는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예배 행위와 선행과 헌신과 노력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릇에 예수는 없고 온통 나의 열심만 가득 차 있는 걸 봤던 것이죠. 나는 불신자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예수라고 생각했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직면하게 만드셨습니다. 네가 믿는 것이 진짜 예수냐? 네가 여러 가지 행위와 선행과 열심히 믿는다고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나를 기대하고 나만 붙드는 것이 맞느냐고 진짜 예수를 기대하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기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과 열심과 나의 의를 기대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존재가 결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시기를 감행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를 절박해하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 나의 노력과 행위만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거기서 예수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인간의 교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화된 어떤 죄들이 아니라 예수만 붙잡지 않는, 예수를 기대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진짜 기대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도무지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내 행위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예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예수를 도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예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세리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 참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날마다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전 어릴 때에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드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꾸 음욕을 품으니 저를 거세해 주세요. 저는 실제 이 말씀을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제 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며 여기서 설교할 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 절망, 죽음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인이다. 나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그 존재적 결핍을 가진 자가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천성적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인간이다. 나는 태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도 나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태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이다. 여전히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필연적 기대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에게 오셔야 한다는 절박한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격하는 마음이 이 성탄절에 생겨나십니까? 아니, 꼭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실 그 간곡한 대망이,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을, 그 소망 없음을, 인간 자체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체결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양식으로, 먹잇감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으로 우리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저 안에, 저희가 내 안에의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초라하고 무력한 아기로 오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뜻을 용기 있게 감행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참으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나의 악한 자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 전야에 이 세상에선 누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 사람의 취급도 못 받으시고 마구간에 누우셨던 인간의 푸대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도 예수를 기대하지도 않고 영접할 마음도 없다면 여전히 예수께서는 성도라는 우리에게 환대받지 못하시고 떠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는 높음과 부유함만 가득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난함과 낮은 마음이 없으니 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산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예수의 오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